민수기 전체는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그 실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6절이나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비방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불을 내려서 그들의 끄트머리를 사르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진노의 불을 끄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오망하는 거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컷 먹게 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지만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또 죽어 자빠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했습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매일매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사실은 출애굽한 것은 그냥 며칠이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성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단련된 것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단 한순간이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러나 평생 그 성화는 우리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 믿음의 훈련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평생 걸려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형과 아론입니다. 형은 모세 그 위에 형님이고 미리암은 그 모세가 갈대상자 이렇게 아기였을 때 갈대상자 띄어보낼 때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가 보고 공주에게 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를 연결해서 유모로 하게 하기까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었던 누님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걸로 오늘 12장은 시작합니다. 1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비방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부인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 십보라라고 여인의 이제 모세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보라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지 성경은 무엇 때문에 왜 그랬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는 어느 쪽 여인이냐면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애국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까만 흑인 모습을 가진 여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모세와 미리암도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아내가 먼저 가고 제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아니 필리핀 여자 뭐 아니면은 캄보디아 여자 이렇게 동남아에서 들어온 것도 이상한 일인데 아니 한국 여자 놔두고 하필이면 외국인가 그런 것도 이상한데 까만 흑인 여인을 아내로 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온 그냥 막 이게 구성 말이 막 여기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어입니다. 비방했다는 거죠. 그냥 충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비방했다. 그 말은 그 앞에 11장 1절 말씀 악한 말로 그 백성이 원망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했는데 사실은 물론 왜 그 아프리카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고 그렇게 이제 동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내에 대해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했느냐. 아니 모세 형 아론도 있고 누나인 미리암도 있는데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왜 모세만 자꾸 지도자로 모세만 어떤 영적 권위를 세우고 너만 그러냐 하고 그 안에는 탐욕 곧 모세에 대한 비방 그 지도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그들도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구나. 어쩌면 당연히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의 누님이었으니까 아니 가족의 서열로 봐도 그들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도 모세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예, 지금 그 2절을 통해서 속내를 밝혀줬습니다. 겉으로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인데 그 속내는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우리는 안 세웠어 하고 모세에 대해서 그런 비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비방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비방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장 1절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불을 내려서 그들의 끝을 사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비방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9절에서는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한 비방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스스로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다면 우리의 비방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비방의 말, 원망의 말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축복의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의 말, 비방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방의 말은 결국 내게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로 또 돌아옵니다. 비방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이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게 아니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한참 그 뒤에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또 비방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민수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자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어났다는 것은 반역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보니까 회중이 각각 다 거룩. 아니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아 우리 중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아서 지휘자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방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 사촌으로 나옵니다. 모세 사촌이 아주 가까운 형제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장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지만 고라도 역시 마찬가지. 가까운 사람들이 너만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냐, 너만 왜 지휘자냐 하고 비방을 했고 거슬려 반역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16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나중에 그들 그 함께 일어났던 그 250명을요 땅을 벌려서 삼켜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을 불로 살라 버리셨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꼭 모세에 대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이 심각한 일이었냐면, 그래서 오늘 12절에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나와봐 미리암 아론 모세 너 서 있는 사람 나와봐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너무 급한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요. 그 뒤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설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그만큼 이 공동체의 진행이 늦어지고 더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서로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만큼 부흥되지 못하고 더뎌지고 서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터진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온유함이라는 그 의미는 잘 길들여진 준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준마는 어떤 게 준마입니까? 굉장히 야생마,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던 야생마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쓴 이 말이 바로 준마인 것입니다. 그 준마는 원래 야생마였어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인데 다 길들여서 딱 이제 진짜 훌륭한 준마 같은 게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 애굽 사람을 죽여서 자기 성격대로 그냥 그 다혈질적인 성격대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자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준마가 됐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모세의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일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합니다.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민수기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아론의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과 자기 누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비방했을 때 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지 모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일일이 막 이렇게 대응하고 뭐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만 해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더라. 이게 온유한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라. 잘 길들여져.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만큼 훈련 속에서 온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대로 말하고 우리 성격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6절에서는 뭐 이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또 꿈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아주 충성한 사람이라고. 자, 8절에서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말씀하는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깝게는 민수기 7장 89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의 위 석재세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세우신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뭐 지도자가 되었든지 한번 따르는 사람이 됐든지 서로 간에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는데요.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원수 갚고 내가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야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축복해줘야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막 백성들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 해서 비방받는다고 해서 서로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지도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너희가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대해서 내가 삿대질하는 비방하는 내게 대해서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일처리는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때나 로마서 12장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를 향한 어떤 비난의 말에 욱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욱하는 성질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다일지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나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욱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저에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팔복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야,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모세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고 떠나셨다.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론이 11절에 보면 모세를 찾아가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해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거든 고쳐주십시오 하고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지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그래서 그를 격리시켜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일주일 동안 이제 정체되고 머물게 되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모세 지위를 높여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3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흑인을 갑자기 부인으로 드린다 하니 이게 받아들일 일이겠냐고요. 가족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일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비방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막 주관해서 처리한 게 아닙니다. 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로 간에 섬기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민수기는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그냥 단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듬어져 가는 것은 40년 세월 걸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의인 되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그 백성으로 성화되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된 이 말씀으로 내가 받고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따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대응했더니 더 일이 커지더라고요. 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욱하는 성격이 일어나고 일어나곤 하죠. 모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행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